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가족들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또 따뜻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화가 참 인상적이었죠. 네, 가족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함께 있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기적이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은 기적이다. 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예, 이 자리가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노회원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목사님 두 분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연해주라 하면 러시아의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붙어있는 그쪽 땅을 연해주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그라스키노 이런 땅들이 이제 연해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통일한국시대를 앞으로 맞이하게 되면 이 연해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전략이 무엇일까, 또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기도 제목들, 선교 전략들을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동북아 시대에도 중요하지만은 고려인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발견이 제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려인에 대해서는 가끔 책으로 보거나 방송에서 보는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직접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과 조선족의 차이를 아세요?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그러니까 해외에 살던 동포가 지금 한 8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800만 명. 그 중에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고려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고려인은 이제 코리아를 발음을 그렇게 발음하니까 고려라고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이제 그 러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을 많이 좀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이 고려인들의 출발은 1860년경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때 태풍으로 인해서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있었답니다. 그 해에 약 한 5,000명 정도의 조선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지금의 러시아 땅입니다. 연해주 쪽에, 블라디보스톡 그쪽으로 다 피난을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 러시아도 동쪽 땅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할 사람이 없었는데, 조선족 사람들이 와서 천천히 보여주세요. 네, 와서 이제 정착하니까 허용을 하게 되어서 벌써 조선 1860년대 경부터 5,000명 이상의 조선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부터 1910년경이죠. 경술국치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또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자유의 땅인 블라디보스톡 쪽, 그 연해주 쪽으로 다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연해주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한글 신문을 발간하고 자치기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한국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이 연해주 근처에 여러 군데 생겨나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연해주로 와서 거기서 본거지로 삼고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상설 씨는, 이상설이라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었다면, 한국이 독립하게 되었다면 대통령 1순위라고 꼽힐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상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썼던 신채호, 그 다음에 대한멸신보의 논설이었던 장도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최재형,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핵심이었던 홍범도 장군, 대한제국 초대 러시아 상주공사였던 이범진, 이와 같은 대단한 인물들이 다 이 연해주에서 근거지를 삼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사진 아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 이 사진은 이제 연해주로 갔던 조선 사람들,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고,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유명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큰 슬픈 일이 닥치죠. 1937년에 일본이 볼 때는 이 연해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눈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러시아 땅이고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해서 러시아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러시아가 볼 때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의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나라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쫓아보내게 됩니다.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의 조선 한국 사람 지도자들을 처형을 시킵니다. 급을 주는 거죠. 3천 명을 죽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열차에 태우고 약 한 4천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 땅에다가 한국 사람들을 버려둡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산 순간에 짐짝처럼 4천 킬로 떨어진 곳에 버림받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추위 때문에 얼어 죽고 몇 프로의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 그런 지역에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남죠. 그러다가 1993년에 러시아 정부가 획기적으로 이 조선인들에 대한 이주 정책이 자기들의 잘못된 실수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벡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말도 다르고 거기서도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니까 그럼 우리를 원래 있던 연해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런 고려인들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만 명의 그 고려인들을 다시 연해주로 재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그 중앙아시아로 가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의 고통에 살아남은 고려인들이 지금은 이제 이 우스리스크라든가 또 하바로스프라든가 이런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재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고려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가난하고 또 정권에 일제에 짓밟혀서 살기 힘들어서 자유의 땅으로 연해주로 가서 땅을 일구고 새로운 터전을 개발했는데 또 일본과 러시아에 의해서 4천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버려지고 거기서 겨우 살만하니까 주변 민족들이 차별하고 짓밟아서 살 수 없게 되어서 다시 또 연해주로 와서 재이주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는 곳마다 차별을 받는 그런 서름 많은 약소민족들의 이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정부나 사회단체나 한국교회에서 이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고려인들을 복음화하게 되면 앞으로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늘 서러움,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주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훨씬 가난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한국인이 세운,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이 고려인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람들은 러시아어나 러시아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무슬림 지역들, 그러니까 무슬림을 믿는 러시아 정교가 아니고 무슬림을 믿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쪽의 문화를 이해하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러시아 연방 지역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고려인보다 더 적합한 자원이 없겠다 싶어서 이 고려인들에 대한 선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강성광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청년부 섬기셨죠? 이분이 고려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 무슨 고려인 사역을 하나 별로 이렇게 뭐 잘 기대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 강성광 목사님 하는 사역이 정말 귀하구나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려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뿐 아니라 고려인들을 세워서 앞으로 무슬림들을 복음화하는 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또 제가 본 게 뭐냐면 이 고려인들이 보니까 민족의식이 없어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고요. 한글 모릅니다. 러시아 말을 쓰고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그냥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잊어버린 거예요. 뿌리를 잊어버린 거죠.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뭐 한 100년도 안 됐죠. 그죠?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민족의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뿌리를 잊어버린 사람, 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어떻게 나라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뿌리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서기 70년이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죠. 그죠? 2000년 지났는데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오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피부색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땅과 집을 제공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의 그 민족의식과 또 혹은 유대교로서의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참 궁금했어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우리 조선족이나 혹은 고려인들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신기하게 생각되어졌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신명기 1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살든지 간에 그들의 민족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 이것이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 1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마음과 뜻에 두라. 그러니까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 다음에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랍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예. 사역 훈련할 때 공부한 내용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럽니다. 왜요? 가르칠 때 소화가 돼요. 소화가. 강의를 들을 때는 소화가 안 되고 이걸 내가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볼 때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부모가 말씀을 기억하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유지시킨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서 보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찌찌트라고 해서 이런 가죽끈을 팔목에다 이렇게 감고 다닙니다. 팔목에 감고 다녀요. 이게 뭐냐 하면 일할 때마다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면 반지밖에 안 보이죠. 이 금반 다이아인데, 그죠? 반지나 팔찌밖에 안 보이죠. 이 사람들은 일할 때마다 이 팔목에 감아놓은 이 가죽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찌찌트라 그래요. 이걸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팔목에 보이지요? 저렇게 팔목에다가 이 가죽끈을 감아놓습니다. 그러면 일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봅시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그랬어요. 미간에. 이게 이제 테필린이라는 건데, 이런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둡니다. 자기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녀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죠. 아이들이 볼 때는 괴물처럼 보이죠, 그죠? 괴물처럼 보이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일할 때나 어디서나 길을 갈 때나, 저 사진 나옵니까? 예,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나는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말씀을 새겨놓고 그걸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또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매주자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요. 이 상자 안에다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을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읽었다가 문 입구에다 붙여놔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까? 나옵니까? 이렇게 저희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걸 붙여놨어요. 모든 집에, 관공서에, 학교에 이게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여기다가 입맞춥니다. 왜? 밖에 나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여기다 또 입맞춥니다. 왜요? 집에 와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매주자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 있죠. 네,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없는데, 이거는 이제 키파라고 그래요. 키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뭐 남자 이런 거 써다니면 웃기잖아요. 그죠? 여자도 아닌데요. 이렇게 웃기지만 웃기더라도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록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요거는요, 독특한 수건이에요. 수건. 수건을 가정의 제사장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가정에서 가족을 축복하는 제사장은 축복할 때 요 수건을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 평소에는 이렇게 지내다 여기 나오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 가족을 축복할 때는 이것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거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성막 알죠? 하나님의 성막. 내가 성막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족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이걸 쓰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뿌리를 다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도 좀 성경적인 그런 전통들을 좀 회복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증손자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전승, 계승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익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